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입니다. 최근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넷플땡땡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요리 대결을 펼치는 최상급 셰프들 100명에서 시작된 대결은 40명으로 압축되고 40명은 다시 20명이 되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요리사들은 냉장고를 선택해서 문을 열면서 자신이 예상치도 못했던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요리사에게 홍어가 주어지기도 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요리사에게 묵은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뭐니 뭐니 해도 맛입니다. 맛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어진 식재료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창의적인 요리사이시며 탁월한 혁신가이시고 시대의 흐름을 뒤바꾼 해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루신 재료는 모세율법입니다. 오래되고 잘 알려진 식상한 재료인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서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으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새로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열광했지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스스로 전문가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방식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온, 어쩌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던 신앙의 울타리를 걷어내버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주 낯선 관점, 그 낯선 해석이 던져집니다. 이것은 요리로 말하면 늘 먹어왔던,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익숙한 맛이 아니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낯선 음식을 먹는 느낌인 것이죠. 금식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랐는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도 되는군요. 여러분, 그 시대의 경건의 증표가 뭐냐?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느냐? 최소 두 번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요일로 여겨져서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꼭 금식해야 될 중요한 날이 됐죠. 뭐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금식하시니까 그냥 해봤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합니다. 금식에 약한 목사. 금식에 약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룩함의 외적인 증거,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뭐 제자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어부들과 이상한 세리 죄인들의 패거리, 예수 패거리들을 보니까 맨날 낄낄대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쟤네들 뭐야 저거? 도대체가 거룩함이라고는, 경건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도대체 그들의 눈에는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저 무리들이 너무 불편하고 거슬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의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잔치에 와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고 마시면서 축복합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으면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바로 그때에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게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해왔던 일을 답습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잔치해야 될 때에 뭘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잘 만들어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발효 음식의 대가라고 할 만하죠. 김치, 된장, 간장, 뭐 우리 음식 대부분이 발효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갓 담은 김치와 오래 묵은 김치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벌써 제가 이야기만 해도 푹 익은 곰삭은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말만 해도 확 배어 물면 확 알죠 우리가 이 차이를. 저 역시 이 막 담근 김치를 이 압축된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져가다가 좀 아주 더운 곳에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열어보니까 그동안 발효가 돼가지고 뚜껑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다 김치 국물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책도 다 젖어버리고. 아마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걸요? 김치는 발효되니까 가스가 나오고 팽창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많은 포도가 있고 포도 농사 지으면 꼭 포도주를 담아서 거의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그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고 팽창하기 때문에 어떤 가죽부대에 담아야 되느냐, 아주 유연하고 신축성 있고 부드러운 새 가죽부대에 담으면 팽팽하게 늘어나서 해도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굳어져 버렸고 딱딱한 가죽부대에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버리니까 가죽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게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와는 전혀 맞지 않고 새 옷조각은 낡은 옷과 맞지 않듯이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력과 운동력은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고정관념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지극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조류와 파충류는 알에서 자라나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 알은 아주 안전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알을 깨야 되는 거죠.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데 다 자랐는데도 알을 깨지 못하면 이제 그 알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뭐가 되죠?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아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양수 속에서 탯줄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양수가 터져야 되고 아기는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때 물에서 사셨던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물에서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상에 나와서 코로, 폐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러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뭐 배가 너무 커가지고 임신 몇 개월이세요? 아니 뭐 36개월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48개월 됐습니다. 이런 분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기가 안이 편한지 안 나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런 일도 없지만.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마 뱃속 같은 알 같은 처음에 보호막의 역할을 했어요. 그 기능이 다 되면 깨져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과 같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 영원히 거하려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오기 전까지 알은 유효하지만 이제 복음이 오면 알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든 알을 사수하고 알을 지키려고 알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벼농사를 해보신 분들 역시 아실 겁니다. 보신 분들 볍씨는 모판에서 자라죠. 볍씨를 싹을 틔워서요. 그러나 모가 모판에서만 자라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꼭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모내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모내기 해보신 분들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 가서 모내기 해봤거든요. 스타킹 거머리 붙지 않게 스타킹도 신고 들어가서 이만한 모를 받아서 떼가지고 탁탁 줄을 맞춰서 심으면서 맞춰서 가죠. 그렇게 해야 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마침내 벼가 가득 열리고 나중에 쌀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애벌레가 잎을 기어다니고 잎을 갉아먹지만 애벌레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다. 애벌레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꼬치를 틀죠. 그리고 꼬치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꼬치가 찢어지고 나비가 돼서 나오죠. 만약에 고치 상태에서 삼기면 뭐가 되죠? 번데기가 돼버린 거. 나비가 못 되는 거예요. 아따 번데기 누가 되게 빨리 이야기하시네. 여러분 존재적 변화, 성숙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애벌레의 단계가 있고 꼬치를 틀고 안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꼬치를 찢고 나와서 날아다녀야 될 과정이 있지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나옵. 그러면 복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성숙에는 반드시 파괴의 과정이 있습니다. 파괴는 소중히 지켜온 종교적 계율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을 말하죠. 계율을 평소에도 밥 먹듯이 깨트린 사람에게는 파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지킨 게 없는데 뭘 깨트려요? 쌓아놓은 게 없는데 뭘 무너뜨려요? 그런 사람 파괴가 의미가 없어요. 계율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온 사람, 계율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된 사람에게는 율법을 목숨처럼 준수해온 이들에게 율법은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그들에겐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의지해왔던 것이 허물어질 때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 깨어져야 영생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율법에 붙잡혀 있던 사람 사울이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떠져야 복음의 사람 바울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가지 못해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게 사라져야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는다. 나는 돈 붙들고 살겠다. 돈은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형제들하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고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연을 끊어도 나는 돈만큼은 포기 못해. 끝까지 돈을 놓치면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계의 전부를, 삶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그렇게 돈만 미친 듯이 쫓아가는 사람에게 잠시 그 돈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요,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지는데요. 무너지고 나서야 알게 돼요.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게는 또 다른 삶의 영역이 다가오고, 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별로 관리하지 않은 분들은요, 되게 또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것도 잘해요. 뭐 약심 먹고 막 계속 관리 안 하고 그러다가 어우 당뇨입니다, 이제 약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그냥 받아들여. 아유 그렇구나, 내가 안 했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그래도 또 먹고 싶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서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 못 받아들이느냐, 음식 하나하나 칼로리 계산하고 이거 절대 안 먹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철저하게 구별해서 어쩜 저렇게까지 음식 관리,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어 사람이야 할 정도로 시간 몇이 지나면 절대 안 먹고 줄넘기하고 운동하고 맨발로 삼양 바닷가는 그분 혼자서 4시간씩 다 걸어다니고, 요즘 맨발 열풍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도에서도 어떤 분이 흰호등 앞에서 맨발로 서 계시더라고요. 야, 맨발에 청춘이 제주에 많아요. 건강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까지 건강을 관리해서, 야, 내가 딴 건 몰라도 건강에 만큼은 자신 있다. 내가 누구를 말해도 내가 내 나이 때에 같은 나이 때에 나 정도 건강한 사람 나와봐. 이렇게 자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질병이 있다고 딱 내려지면 충격을 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데. 내가 먹고 싶어가 안 먹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 근데 그게 무너져 봐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 건강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다 될 수가 없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권력으로 일어난 자는 권력으로 망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만 또한 그것이 절대화되면서 그것만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죠. 여기는 그냥 어부들과 세리들과 창녀들, 그 당시에 죄리인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새 포도주가 선포되었을 때 이 새로운 놀라운 복음을 깨트리는 이 새로운 가치를 누가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전혀 뜻밖의 사람들, 어부들과 세리들과 장녀들과 죄인들이 새 가죽부대였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굳은 가죽부대가 돼서 못 받아들인 거. 왜? 그들에게는 지금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확고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그러나 세리, 창녀, 죄인들은요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절망과 상실감에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이 들리는 순간 이 복음이 내 삶을 일으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내 삶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복음에다가 희망을 거는데 이미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이 들리면 다음에 듣지 뭐. 그냥 종교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를, 세계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복음이었고 또 예수님 이후에는 부활의 능력이었고 또 성령에 앞서 나가시는 일하심이었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항상 앞을 향해 전진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확장되는 누룩에 부푼 복음의 확장성을 새 포도주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새로운 영토,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도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고정관념, 선입견이 너무 강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만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위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 보니까 막 기는 파충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율법에서 더럽다고 규정했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더럽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확장되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는 율법에 갇혀서 저는 율법에 의하면 못 나갑니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환상을 몇 번 보여주신지 아세요? 이미 가르쳐드렸네요. 몇 번 보여드렸어요? 세 번. 왜 세 번이나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 보여준 이유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보여줘서는 안 되고, 두 번 보여줘서 안 되고, 세 번은 보여줘야 받아들일 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 백부장, 자신의 동족을 지배하던 로마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가죽 부대일까요? 새 포도주를 충분히,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확장성과 생명력으로 내 가정과 내 안에서 움직여도 내가 충분히 유연함과 부드러움과 확장성으로 받아들일 만큼 새 가죽 부대일까요? 이 부드러움과 유연함의 또 다른 표현은 겸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수용력이 있는 마음, 그거 또 다른 표현은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우리를 낡은 가죽 부대로 아주 굳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을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나의 성공 경험입니다. 여러분, 실패만 한 사람은요 의외로 잘 받아들여요. 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아유, 나는 뭘 해도 안 되니까 좀 들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견고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거 해서 성공했거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자기의 그 화려한 성공의 경험이 자기의 전부가 돼요. 실패의 경험은 차라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성공의 경험은, 시대가 이미 엄청 변했는데, 상황들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미 과거의 성공이 여기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찬란한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공의 경험이 내게 절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드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받은 은혜가요 너무 커요. 그때 제가 뭐 정말 성령 충만했고요. 제가 받았던 은혜가 막 기도함에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소중한 것이 었지요. 그러나 그 은혜의 틀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내가 체험한 은혜가 전부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의 은혜들은 은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를 딱딱하게 만드는,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드는 것은 신앙적, 지식적 확신입니다.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시켰던 인식의 틀, 내가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던 책,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했던 그 경험들, 그 확신들이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30대에 내가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책이 내 세계관을 바꾸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꿨는데, 문제는 그 30대 때 깨달은 게 60대에도 변함없이 똑같다면 안 된다는 거. 이미 많은 상황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나는 계속 더 넓은 확장과 더 깊은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늘 어제와 싸워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 어제의 은혜, 어제의 확신과 싸우고 새 포도주로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수용적이고 열린 복음, 겸손한 마음의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실 내일의 성공, 어제의 성공에 갇혀있지 않고 내일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향해서 내일의 은혜를, 더 깊고 크신 은혜를 향해서,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수용력을 가진 새 가죽 부대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창조적인 세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주에 20여 년 전 와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문득 저를 책망하셔서 너는 잘못하고 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마음에 느끼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 못한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는데 왜 너는 항상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늘 드렸던 예배 방식, 늘 했던 새벽기도, 늘 했던 제자훈련, 늘 했던 성경공부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감동이 계속 솟지 않으면 언제부터 늘 반복적으로 하던 것은 고착화되고 화석화되고 감동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단단한 알껍질이 돼버리고 나중에 너는 그 안에 갇혀서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될 거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다면 제가 언제나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성이 나빠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심보가 못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성공이 너무 절대화되고 과거의 나의 은혜가 전부가 돼버리고 과거의 나의 확신에 머물러 있게 되면 굳어지기 시작하고 낡은 가죽부대가 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느덧 원하지 않지만 반대자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에 준비되어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며 우리에게도 새 가죽부대와 같았던 부드럽고 겸손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의 경험들이 절대화되고 전부가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되면서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감을 봅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새 가죽부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굳어지게 하고 경직되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은혜를 절대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확신이 내 삶의 전부라 여기지 아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위해 준비되는 새 가죽부대 새 마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